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어제 러시아 정보장교 6명을 국제 해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2018년 한국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해킹을 비롯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던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장에서 기소된 6명 모두 러시아 군사정보국 소속이며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파괴적이고 타격이 큰 사이버 공격을 일삼아온 해킹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사이버 관계 리셋이 왜 냉소적으로 평가되고 또 값싼 선전 활동이 지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5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서 해커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6년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측 이메일을 해킹해 기소됐던 용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데머스 차관보는 이번 발표가 미국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 나왔지만 오는 11월 대선과 관련된 협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22일 열리는 미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이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강제로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 토론위원회는 어제 개별 토론 주제에 대해 각 후보에게 2분의 답변 시간을 보장하며 이 시간에는 상대방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동부 시간으로 22일 밤 9시 테네시주 벨몬트 대역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은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으로 총 6개 주제 각각 15분씩 시간이 배당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각 주제별 2분씩 답변을 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갑니다. 자유 토론 시간에는 마이크를 차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은 편향성 있는 대선 토론위원회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유리해지도록 하기 위해 막판의 규칙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규칙 변경에 상관없이 조 바이든과의 토론에 전념할 것이라고 스테피언 본부장은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신종 코로나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파이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다음 달 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버트 보울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안전이 최우선 순위라며 11월 말까지는 안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당초 이달 말까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안전 문제로 연기한 것입니다. 화이자 외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시험 참가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린 후 마지막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사 역시 지난주 임상시험 참가자들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서 백신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관리가 시리아에서 실종된 미국인 귀국을 위해 시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8일 백악관 대테러 담당 책임자인 카슈 파텔 부보좌관이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AP통신도 어제 미국인 실종자 가족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가 미국인 석방을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텔 부보좌관이 시리아에서 미국인 석방을 위한 고위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미국 당국자가 최근 시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은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대해 항의해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한편 파텔 부보좌관은 미국인 인질과 예멘의 후티 반군 200명을 맞교환하는 석방 협상에 나섰던 백악관 당국자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주 발생한 중학교 역사교사 참수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제랄드 나르마넹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어제 증오 발언이 오가는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이슬람 단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르마넹 장관은 교사 참수 사건 발생 이후 80건의 온라인 증오 발언을 조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 51개 이슬람 연관 단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일부 단체 해산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데이빗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북한의 핵 확산을 간과할 수 없다고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 보좌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감도는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차차 흐려져 낮부터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데이빗 스틸웰 차관보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정부가 납북자 문제를 알리기 위해 개설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일본인 납북자 관련 영상에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our ally Japan, with abductee families, 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ressing for a resolution for this issue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생존에 있는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비롯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인 일본, 납북자 가족들,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16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납치 문제 대책본부라는 계정을 공식적으로 열었으며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라는 동영상에 스틸웰 차관보의 영상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은 일본 국민들이 겪은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1977년부터 1983년까지 적어도 17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이들 중 13명의 납치는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더 많은 일본인들이 납북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아버지와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어머니가 올해 고령으로 사망했다며 이들이 가족과 재회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은 애달픈 소식이며 우리가 더욱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ave pressed the DPRK on this at the highest levels. All of our most heartfelt considerations are with the families and loved ones of those.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지금까지 최고위급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압박했다며 앞으로도 일본인 납북자들의 고국 송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같은 영상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이 최우선순위 정책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私 自身 김정은 委員長と 조건을 つけずにあって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로를
스가 총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납북자 문제, 핵과 미사일 문제, 과거사 청산 등의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며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2002년 5명의 납북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뒤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것을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를 대표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일본인 납북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데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유튜브에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납치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도 공개했습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는 북한의 공작선에 태워져 납치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납치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들을 생중계하고 납북자 관련 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메구미 등 일본인 납북자 8명이 사망했고 일본 정부가 납북자라고 꼽는 일부는 입북한 적이 없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홈페이지에 스가 정권이 아베의 본을 따서 납치 문제에 미련을 갖고 여기저기 구걸하는 해괴한 노름을 벌이고 있다며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최저 수준이라는 미국 민간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19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00점 만점에 1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6년 19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가 점점 높아져 지난해 29점을 기록했지만 올해 또다시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 1994년부터 중국, 일본, 한국 가운데 매번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7년 75%에서 올해 51%로 줄어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인들은 북핵보다 중국의 부상과 국제 테러리즘, 이란 핵 프로그램을 미국의 더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외교 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 미 전역의 성인 남녀 2,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좋은 옵션이 몇 가지 남지 않았다는 현실이 미국 여론에도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미북 협상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 여론은 낮아졌습니다. 북한의 핵 생산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29%로 조사돼 역대 최저치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북핵 시설 파괴를 위해 미군을 보내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도 2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을 용인하는 것이 옵션이라고 답한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핵 용인은 여전히 미국인들이 가장 지지하지 않는 대북 옵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합의를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인 55%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처럼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과 공존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대조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나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에서 56점을 받았을 때보다 4점 올랐습니다. 일본은 2018년 62점에서 65점으로 올랐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같은 기간 45점에서 32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영화 기생충 등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른바 K문화와 함께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의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봤지만 미국인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동맹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거나 미국에 주로 이익이 된다고 답한 비율은 59%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4%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파트너라고 답해 해당 질문이 설문조사에 처음 포함된 2012년 65%에서 비중이 늘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동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와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을 침략했을 때 미군 동원을 지지한 비율은 각각 41%, 52%로 조사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이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꼽은 가운데 북한의 핵 확산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경제 능력을 기반으로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국 역시 이에 해당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과 동맹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임 국가안보보좌관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로널드 레이건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팔라인과 제임스 존스, 존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안보의 핵심 위협과 차기 정부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안보의 근본적 위협이라며 두 나라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중국은 21세기의 실존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wo basic threats. One is Russia, the other is China. And I think these two broad strategic threats are going to be critical.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단계에서 중요한 위협인 것은 맞지만 이보다 더 급한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even though those are important and significant at the strategic level, I don't think you can dismiss the more immediate threats, the threats of nuclear.
지금은 미국이 국방 예산을 줄일 시기가 아니며 미국이 직면한 폭넓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외부 세력의 미 대선 개입은 헌법에 대한 전쟁 행위라며 미국은 이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어느 나라든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면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억제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should help create structures of deterrence to say to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whomever, you're going to pay a much higher cost if you try and mess with our elections.
제임스 존스 전 보좌관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중국을 언급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한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One of our closest allies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now their economy is now almost 30% dependent on China. And China is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의 하나인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대중 의존도가 거의 30%에 달하며 중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 미한 군사협정과 군사훈련 등에 관해 가르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따르지 않을 경우 노골적인 경제보복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스 전 보좌관은 또 예를 들어 미국과 관계가 전혀 없고 오직 중국과의 관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미국과의 동맹에도 불구하고 중국 친화적인 태도를 주장한다며 이는 미묘하지만 장기적으로 결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re are Korean companies, for example, that have no rel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are wholly dependent on their relation with China.
로버트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가 넘는다며 중국의 목표는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that has happened in more than 60 countries. China's goal in all this is to, of course, expand its influence.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중국의 이런 활동은 자원 획득과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 목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장 확보, 구체적으로는 서유럽 시장 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미국은 이에 맞서 군사적이든 국내적 또는 산업 측면에서든 미국이 제공할 수 없는 역량을 메꿔둘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need our allies to fill in the blanks of where the United States no longer has the capability to provide the assistance, be it military.
맥팔레인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쿼드와 같은 지역 동맹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달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미북 간 대화 재개 동력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으로부터 다음 달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서 실장의 방미 직후인 지난 16일 미국의 한 싱크탱크 화상 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만남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 실장의 방미에 이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도 두 나라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다음 달 3일 미 대선이 치러지고 난 뒤가 될 것으로 알려져 대선 결과가 방한 의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1월 20일까지인 임기 내 북한과의 모종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서 실장 간 대북 이슈는 종전선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5일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미 기간 중 종전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미한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비록 결렬은 됐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종전선언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권 안에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도쿄올림픽 언급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선언 이벤트에 조기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섣불은 종전선언 합의에 미 국무부의 반대가 거센데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북한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미국도 지금 대선전에서 충분히 나타났습니다만 워낙 국내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내 문제로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오더라도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종전선언을 둘러싼 미국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약속,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의 지휘와 관련 없다는 조건 하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있느냐 아직 모르겠죠.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만나서 조율해보기 전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신 센터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종전선언을 미한 간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연계해 논의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3자 간에 일종의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진이 있었거든요. 현재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대선 이후 공허한 방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말까지죠. 종전선언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북한에게는 추가적인 도발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라라는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엔 미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설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협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바지까지 미북 대화 중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금의 국면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과 호주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결의 위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양국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이 거듭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수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동성명은 도쿄를 방문한 호주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만나 양국의 방위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 뒤 공개됐습니다. 두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 무기, 모든 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의 달성을 위해 진력할 것이라며 관련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관련 국제적 의무를 완벽히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불법적인 선박 환적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직접적인 수송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억제하고 중단시키며 최종적으로는 배제하는 노력을 환영하고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이번 회담이 자유롭고 개방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탱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안전보장관계의 구축을 지속하기 위해 열렸다고 기술했습니다. 특히 연합훈련과 국방과학기술, 산업협력 등 양국 간 안전보장협력을 전략적이며 실천적으로 심화하기로 확인했다며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주국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을 변경하고 긴장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불안 행위나 무력에 기초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히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현상 변경이나 시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또는 다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양국 군대가 공중급유의 적합성 실험을 포함해 연합훈련 등을 통한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주와 사이버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군과 기타 외국 군대의 무기와 장비 경호를 명시한 자위대법 제95조 2항에 근거해 일본 자위대가 호주군의 무기를 경호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중 음향 기술과 육상 무인기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고 상호 연락장교 배치 등 군사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마리 스페인 외교장관과 별도의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의 초청에 따라 호주군이 다음 달에 실시되는 말라바르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라바르 연합훈련은 1992년 인도 해군과 미 해군의 양자연합훈련에서 시작했고 2015년 일본이 참가하면서 다국적 정례 연합훈련 성격으로 전환됐습니다. 호주는 이번 발표로 2007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연합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 6월 4일 호주와 인도 정상이 종합적인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일환이라며 이번 말라바르 연합훈련은 호주, 미국, 일본, 인도의 4개 민주국가들 간 깊은 신뢰와 공동 안보 이익을 위한 공조 의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뉴질랜드가 선박간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감시를 위해 해상 초계기를 파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초계기 파견은 2018년 9월과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지원을 위해 공군 소속 P3K2 오리온 해상 초계기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석유와 석탄을 비롯한 대북 제재 물자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를 탐지하고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부는 오리온 해상 초계기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동북아시아 역내 공해상에서 해상 감시, 순찰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뉴질랜드의 초계기 실전 배치는 지난 2018년 9월과 지난해 10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은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19일 VOA에 이와 같은 국제적 노력은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forcing th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also engaged in cooperative exercises and operations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then
미 해군 소속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라파엘 페럴타함은 지난달까지 6개월간의 서태평양 지역 해상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네온 작전으로 명명된 대북 제재 위반 감시 군사 활동을 위해 자국 해군 소속 위니펙 호위함과 CH-148 사이클론 해상 작전 헬기를 배치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 배치된 바 있는 CP-140 오로라 정찰기 등도 오는 11월 다시 배치해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주 국방부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아르고스 작전에 올해 두 번째로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국 해군도 2018년부터 2년간 호위함 몬트로스호, 아르길호, 서덜랜드호 등을 동북아 지역에 6차례에 걸쳐 전개해 대북 감시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국제적인 노력에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e haven't really heard anything about the operations recently, so I had even wondered if they were still going on.
1년쯤 전 기자들이 미국 전함에 동승해 취재했던 기사로 봤을 때 미국 전함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한 배를 실제로 납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반 선박에 대한 승선과 수색 등 보다 강력한 권한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를 구입할 고객을 찾는 데 필사적이었다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실상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잠복을 제작한 매즈 브루거 감독이 밝혔습니다. 브루거 감독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큐멘터리가 조작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자료 공유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브루거 감독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 실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잠복을 제작하겠다고 결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It began very small and simple proposition.
내부 척자라고 알려진 사람으로부터의 아주 작고 간단한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라르센은 대략 11년 전 저에게 덴마크 내 조선친선협회 KFA에 침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했었고 저는 우선 무슨 일이 생기는지 두고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친선협회 자체는 상당히 무해하지만 협회 내에서 흥미로운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이후 라르센이 평양을 방문하고 국제조선친선협회 회장과도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 더 논란을 일으킬 만했고 동시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약 10년의 시간을 다큐멘터리 제작에 할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인적인 특별한 동기는 없으셨나요?
At that point in time, I had no idea. That this would become a film about North Korea.
저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지만 기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과 불법 무기 판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널리즘을 구현하다 보면 발생하는 일이죠.
다큐멘터리 잠복에 관한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Eventually we have to introduce a fake businessman. A
저희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온 투자자 역할을 할 가짜 사업가를 영입해야만 했는데 그의 이름은 미스터 제임스입니다. 내부 첩자와 제임스 씨는 북한 관료와 무기 판매상을 동업자와 유럽과 중동 지역의 조력자들과 연결하는 범죄 네트워크를 찾아내고 탐색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기체계의 목록을 나열한 인쇄책자와 가격표까지 봤을 뿐 아니라 북한이 일반 무기와 첨단 무기까지도 개인들에게 판매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감독으로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First and foremost, I find it remarkable and extraordinary that a retired chef and a
무엇보다도 은퇴한 요리사와 전직 범죄자가 잠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며 놀라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이 다큐멘터리는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정말 북한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무기를 구입할 고객을 찾는 데 필사적이었으며 무기 거래상 중 한 명은 우리에게 고객을 찾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다큐멘터리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I would sa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sell very advanced, very powerful weapon system.
북한전된 매우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개인에게 기꺼이 판매하겠다는 것은 중대한 폭로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매우 정교한 아주 새로운 무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도 획득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북한 당국의 제재 회피 시도 정황을 촬영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Meeting with North Korean arms dealers in China or Uganda or Cambodia and filming them in secret.
중국, 우간다,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무기상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물론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또 내부 첩자가 조선친선협회 본사 사무실에서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 협회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숨겨진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도청감지기가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첩자가 몸 안에 기계를 켜는 순간 도청감지기가 신호를 보낸 거죠. 내부 첩자는 신호가 다른 요인으로 보내지는 것이라고 간신히 설명했고 적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이 다큐멘터리가 조작되었으며 북한 당국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I would say my documentary speaks for itself. I stand by my journalism and
저는 다큐멘터리가 그 증거이며 즉 그 이상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저널리즘을 항상 고수합니다. 따라서 스웨덴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의 비판이 터무니없다고 간주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개인에게 무기를 판매한다는 증거 이상의 많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가 이번 다큐멘터리에 관해 지난주 성명을 내고 유엔과 유럽연합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다큐멘터리에서 밝혀진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해 조사를 시작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Yes. Most definitely. And I have already told the UN that I'm willing to do so. They have wrote me a letter.
네, 물론입니다. 이미 유엔 측과 이야기를 했으며 저도 기꺼이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관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엔 측에서 어떤 종류의 자료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줘야만 합니다.
다큐멘터리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As far as I know, it's the first film where you actually get to see how North Korea.
네, 제가 아는 한 북한의 무기 거래상과 관리들이 무기 거래와 무기 운반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들과 어떻게 접촉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주목할 만하며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르거 감독으로부터의 다큐멘터리 잠복의 제작 배경 또 주요 내용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의 지다겸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포괄적 국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가운데 17위로 평가됐습니다. 미국과의 정상 외교가 활발했던 전년도에 비해 외교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호주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로이 연구소가 19일 2020년 아시아 파워 인덱스를 발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들의 포괄적인 국력을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12.3점을 얻으며 17번째로 평가됐습니다. 로우 연구소는 경제 역량, 군사 역량, 위기 극복력, 미래 자원 등 4개의 자원 지표와 경제적 관계, 국방 네트워크,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등 4개의 영향력을 평가해 포괄적인 국력을 산출합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16위에서 올해 17위로 한 단계 떨어졌다며 특히 외교적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8.3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외교적 영향력은 아시아 국가들 중 1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3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의 만남이 북한에게 의미 있는 양보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6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관계와 문화적 영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인 26위로 역내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원에 비해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정학적인 외톨이이기에 각 영향력 분야에서 일관성이 없이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의 자원지표에서 경제 역량은 19위, 군사 역량은 6위, 위기 극복 능력은 11위, 미래 자원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 관계는 26위, 국방 네트워크는 21위, 외교적 영향력은 23위, 문화적 영향력은 26위를 기록했습니다. 포괄적 공략에서 1위는 미국으로 81.6점을 받았고 2위는 중국으로 76.1점이었습니다. 이어 일본이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호주 6위, 한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전체 국가들 가운데 상대적 국력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이 미국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평판이 실추된 것이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면들이 있다며 특히 화폐의 영향력은 비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또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감소했다며 미국은 지난해보다 총점이 3점 떨어졌지만 중국은 점수가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경제에 타격을 입었지만 그 어떤 경제 강대국들보다 빨리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포괄적 국력이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졌습니다. 연구소는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능숙하게 대응했지만 지난해에 비해 문화적 영향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방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으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한국 국민의 유가족이 유엔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이 북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서해바다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아래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북한에 촉구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18일 공개한 진정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과 강제실종 실무그룹,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는 북한이 재판 없이 한국인을 처형한 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에 보장된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 단체와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는 한국의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입니다.
국제인권법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북한군에 의한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 직결 청사는 당연히 이제 그 인권법에 나와 있는 생명권과 그리고 신체 안전 등 다른 이제 주요 인권들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이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또 총살 전 6시간 동안 북한군이 한국인을 바다에서 건지지 않은 채 취조하고 한국 정부나 가족에 알리지 않은 건 자의적 구금과 강제실종, 고문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조사를 요청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인 피살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입니다.
저는 동생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입법화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만행이 근절되도록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유가족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북한의 한국인 살해와 고문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즉결 총살 명령을 내린 건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잔악행위인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책임자는 북한 법원이나 한국 법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사건 직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한 건 사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총격을 가한 군인과 고위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뒤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피해자의 형 이래진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비어 부모는 자신들도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무서운 인권 침해 희생자라면서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거주하고 있는 윌리엄 김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40대 탈북 남성 윌리엄 김씨의 세 번째 사연입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미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첫 발을 디딘 윌리엄 김 씨는 한인 식료품점 부서 가운데 하나인 정육부에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12년 전 첫 번째 주급을 받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나 일하고 돈 받아보기 그때가 처음이에요. 진짜. 중국에서는 전 중국을 헤매면서 일을 해도 탈북자라고 돈도 없고 쫓겨나는 데가 많았거든요.
당시 시급 7달러 25센트 최저임금. 자본주의 나라에서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낯설고 그러나 그저 좋기만 했던 윌리엄 씨. 윌리엄 씨에게 미국에서의 첫 직장, 첫 인연에 대한 마음은 너무나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잘하고 그런 건 없어도 정말 피나게 열심히 일했어요. 진짜 뭐 맡기지 않고요. 너무 고마워. 내가 돈을 더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보고 웃어주고 춤추고 하니까 그게 고마웠어요. 난 미국 와서부터는 진짜 천국의 삶을 삽니다.
고마운 사람들 때문입니다. 천국이 만약 존재한다면 꼭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인교회에서 마련해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윌리엄 씨는 받은 관심과 사랑에 답하는 길은 무조건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원하게 피 묻은 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아우 정말 수고한다고 손을 붙잡아주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마켓에 잘은 못해도 대충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Don't stop your life from shining
on. 당시 미국 내 탈북 난민 수가 10명도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북한에서 온 왜소한 청년에게 사람들은 관대했다고 말합니다. 함께 일했던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의 도움으로 일도 배웠습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손질하고 부위별로 이름을 달아 포장하고 진열하는 것까지. 처음에는 시키는 일에 매달렸지만 일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윌리엄 씨는 반년쯤 지나면서 마켓의 정육부에서 고기를 사가는 주변 한인 식당들에 고기를 지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시점을 계기로 더 이상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닌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역할도 해나갔습니다.
한인 식당들이나 중국 식당들에 같은 고기를 팔고 같은 지방에 있는 고기를 팔더라도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솔직히 이 고기라는 건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물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틀이 넘고 이틀 반이 지나면은 그다음엔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물 안 좋은 고기를 갈아서 만두감으로 팔고 간 고기로 팔면은 그게 사간 사람들이 음식 맛이 더 안 나고요. 그것도 반나절 지나면은 병원에서 버리게 됩니다. 제가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고기를 리테이션을 제대로 못해줘서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오부가 날짜에 맞춰서 팔질 못하니까 막 팔렛으로 고딘 그러니까 팔렛이 아니라 이 박스들로 막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딸들이고 뭐고.
신선도가 떨어지고 팔 만큼의 수준이 되지 않는 고기라도 버리는 것이 속상했던 윌리엄 씨.
너무 가슴 아팠어요. 재받는다고. 사장님한테 제가 딱 한 번 얘기했어요. 야, 사장님도 가슴 아팠는지 여기서 나는 사장님 드으라고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얘기했죠. 사람이 이 먹는 거를 이렇게 사면 재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듣으시고 이렇게 하면 네가 한번 어떻게 한번 일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사장도 어쩌지 못해 버렸던 걸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닭고기고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내장이 진열했다가 조금 색깔이 갈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걸 우리 일하는 직원들을 먹을 수 있게끔 가공해서 식당으로 다 보냈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변질 완전히 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색이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식당들에 절반 가격 3분의 1 가격에 막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떨려. 식당 주인들이 그런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게 나와서 자기네한테 달라고. 아, 그 색깔 가기 시작하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서로가 사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 요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정도였으니 고기의 신선도를 바로바로 점검해서 직원들 식사를 담당하는 식당으로 보내고 대부분의 고기는 늘 제공하던 한인 식당들의 아주 싼 값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무슨 뭐 폐기될 물건을 팔면은 나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요. 아니거든요. 피색이 죽는 거지 고기가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당 주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정확히 했고요. 그분들도 아 자기네도 괜찮대. 자기네 식당에 가서 그렇게 그거보다 더 하게도 된대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들어가서 한 6개월 지나서부터는 한 6개월 동안은 고기가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음식이란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윌리엄 씨의 생각입니다. 미국 정착 1년 만에 직장에서 역할을 다하면서 임금도 조금 올랐던 윌리엄 씨. 북한이라는 폐쇄된 나라에서 온 청년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던 만큼 인내심을 갖고 지내다 보면 미국에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1년 만에 돌연 첫 직장에서 그만둘 결심을 합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서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계속 펜실베니아 신학대학교에 아는 분을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내가 목회자나 무슨 삶을 거르려고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 관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8개월 돼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었어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교회만 가서 기도하고 할 때면 눈물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죽은 시체실에서부터 살아나면서부터 그래도 나 같은 인간도 바라봐주는 신이 있다면 정말 정말 있다면 한번 어떤 분이 있길래 나같이 한심하고 초라한 인간도 이렇게 안아주나 하고 알고 싶었어요.
증산 11호 교화소에서 거의 다 죽은 몸으로 나왔고 중국에서 떠돌다가 메콩강을 건너 미국까지 자신의 여정을 돌이켜보니 그저 운이 따랐던 곳으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조금 넓은 데로 나가서 배워보자 하고 제가 공부를 못한 게 또 있어서 한이 많아서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내가 못해보고.
윌리엄 김 씨는 미국 정착 1년 만에 새로운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윌리엄 김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보고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는데요. 오늘은 중국인 미국 이민자들의 사연 들려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2011년 10월 20일 27살에 쿠데타를 일으켜 42년 동안 리비아 국가 원수로 독재했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사살됩니다. 1969년 리비아 육군 중위로 복무 중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리비아의 국가 원수, 국가평의회 의장, 총리, 국방장관에 올랐습니다. 1977년 이슬람주의, 범아랍주의를 융합한 자마히리아 인민권력체제를 선포한 카다피는 인민직접민주주의라는 독특한 체제 구축을 명분으로 의회제와 헌법을 폐지하고 전제 독재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972년부터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혁명의 지도자, 수호자를 자칭하며 민족주의, 반미주의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아프리카연합의장을 지냈으며 리비아 지역이 1551년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된 이래로 리비아의 최장기 국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초에 시작된 아랍의 민주화 시위의 영향을 받아 리비아에서도 2011년 2월 카다피 정권에 대항해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지 8개월, 2011년 8월에 나토 연합군의 군사 개입에 힘입어 시민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함락한 지 두 달 만에 2011년 10월 20일 자신의 고향에서 사살됩니다. 1968년 10월 20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가 세계적인 부자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암살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재클린 케네디와 오나시스의 결혼 소식에 미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나시스는 부자였지만 세계적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칼라스와의 관계로도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20살 이상의 나이차에 돈 많은 재벌과 전 미국 영부인의 결합, 이들을 보는 미 국민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 또한 7년 뒤 남편 오나시스가 사망하자 끝이 납니다. 재클린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재클린은 그 후 미국에서 출판과 언론일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1994년 6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몇 개월 뒤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는 워싱턴 소재 알링턴 국립묘지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옆에 안장됐습니다.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는 1929년 뉴욕주 사우스 햄턴에서 아버지 존 부비에와 어머니 제넷 리 사이에서 태어나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한 뒤 신문 기자로 일하다 1953년 당시 하원 의원이었던 존 F. 케네디와 결혼해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저희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